자, 우리가 이사야서 8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서 이제 그 이사야의 그 아들, 새로 태어나는 그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계시를 주시는 그 얘기를 우리가 봤고, 또 이제 그 임마누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2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해보는 게 좋겠네요. 자, 11절부터입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보니까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그랬는데 이 그는 누구죠? 그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님 그분이시죠.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하면서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렇게 됐으니까 이 14절에서의 그는 만군의 주님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중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상반된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도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 8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비슷한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긴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예수님께서 믿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보배로운 분입니다. 참으로 그야말로 보배로운 분인데 불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건축자들이 거부하는 그 돌이 됐다. 그러니까 건축자들 여기서는 이제 그 돌을 다듬어 가지고 이제 뭔가를 쌓는 건축자를 얘기하는데. 돌이 그럴듯해 보여야 건축자가 그 돌을 갖다 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건축자들이 거부하는 돌이라는 건 뭘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돌이, 그들이 거부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돌이 되고 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된다. 그러니까 양면성이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귀한 돌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했고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이사야서에서 함정과 올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덫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성경이 덫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너무너무 귀한 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덫이라는 거예요. 덫, 그러니까 올무 같은 거죠. 덫. 왜 그런가? 이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혹은 사사로이 풀다가 거기에 자기 스스로 걸려서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고 또 교만한 자들이 그렇고 또 그 마음이 강팍한 자들, 하나님 앞에 부드럽지 못한 자들,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 자기 맘대로 성경을 자기 생각에 뜯어서 맞추려고 하다가 그러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덫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 이사야서로 이제 돌아왔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주 하나님이 성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소. 성소는 어떤 장소인가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 시대 성막을 생각해 보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인 긍휼의 자리에 양쪽에 이 구름이 날개를 맞대고 마주보고 있는 그 날개 사이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또는 이제 성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성막,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예요. 또 혼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에 그 성전과 성소가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죠. 그곳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위로를 받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죠. 그곳은 또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그 힘을 회복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 성소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잡히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자기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인생에 여러 가지 참 고민이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악인이 왜 이렇게 흥황한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가도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내 커다란 고민에 어떤 종지부를 찍어주는 그런 장소라고도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경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또 가르침을 받는, 교정받는, 또 위로와 힘을 얻는 장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물리적인 사실 성소는 따로 없습니다. 성전은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일단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성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자리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모이도록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교회 모임 이렇게 불러요.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모임, 교회 모임입니다. 교회 모임에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모임, 오전과 오후에 모이는 모임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지금처럼 수요일에 모이는 이러한 모임도 있고, 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장례식장에서도 또 함께 모이죠. 그렇죠?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몇몇 사람들끼리 또 교제를 위해 모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에 합심 기도가 있고, 또 경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또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또 개인 기도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요지가 이거예요. 이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소인데, 성소의 자리인데, 이게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위로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공적인 자리건, 개별적인 성경 공부의 자리건, 개별적인 성경 이게 기도 시간의 자리건, 우리가 10시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고 할때 그것도 다 그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고 위로의 자리가 되고 힘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고 가치관이 바로잡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에 모이는 모임이 정말 피난처고, 정말 회복의 자리이고, 안식의 자리이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또는 아,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참 죽겠는데, 아, 이게 또안 가면은 또 우리 또 박론찬 목사님이 또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걱정보다는 그게 더 걱정되시죠. 목사님이 이게 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다면 사실 그거는 좀 걸림돌 아닌가요? 주일 모임이 그 사람에게는 좀 걸림돌일 수 있게 있지 않은가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주일도 그렇고 이러한 수요일의 자리, 아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냥 밴드로 록밴드 말고 밴드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거 또, 또 챙겨서 또 나가야 되나? 어쩌면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자리가 그렇죠?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자리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러한 자리가 나에게는 성소의 자리인가, 아니면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의 자리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소가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이게 자꾸 반복되고 쌓이고 이게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이 쌓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함정과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정과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그 사람 정죄하고 마음속에서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실족해서 이제 그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수 있을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이고 이것이 나에게 성전의 자리가 되도록 성소의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증언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증언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자, 이건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이사야 대언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증언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의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계시의 말씀을 아무나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 정도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그랬습니다.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를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해야 되냐? 특별히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하나님이 숨기고 계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그러니까 전체로서는 뭐 남북을 다 아우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하고 또좀 좁게 본다면 지금 대언을 하고 있는 유다 지역이겠죠.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응답도 안 해주시고, 어떤 이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이 잘안 주시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시기가 지금 징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참 사악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홀대하고, 이제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숨기고 계시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러한 시기에 이사야 대언자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또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인내와 소망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안 하시는 것 같지? 그럴 때는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라. 18절이죠.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대언자 자신과 또그 먼저 이름이 나왔던 스알야숩, 그 다음에 지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세 사람, 그 아버지와 이두 아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세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표적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 이사야 대언자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러면은 나의 경우에는 나와 또 나의 자녀들이 만군의 주의 어떤 표적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또는 나의 그 자녀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사악한 이현 세대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사회 사람들, 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의 표적, 살아있는 표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그 몸과 또 말로 정말 증언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표적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저 자신도 참 굉장히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단지 이사야 대언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원하는 삶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는 것을 계기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하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이고, 언감생심. 그냥, 최소한만이라도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건, 아이고, 그냥 사고나 안 치고, 그냥 최소한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참 기대하시는 바가 굉장히 크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이 살아있는 표적, 그렇죠? 그런 글로 그냥 이렇게 있는 표적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표적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처져야 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위를 쳐다보며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리는 영들에게 좀 구해봐.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마술사들에게 가서 좀 너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상담을 좀 받아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지금, 책망하면서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에 고민이 되는 문제들,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당황스러운 문제들, 참 곤란한 일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여쭙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고 있나요? 여기 이제 부리는 영을 지닌 자라는 표현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familiar spirit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단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뭐냐면 자기가 죽은 자들과 교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장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게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이고, 또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을 그랬는데, 이들이 뭐 미래에 어떤 일을 자기들이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다 훤히 꿰뚫어 알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컨닝하듯이 그야말로 컨닝하듯이 슬쩍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슬쩍 봤다는 것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실제로 어떤 그 예상 가능한 어떤 그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그 눈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중얼거린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고대 마술사들이나 점성술사들이 점을 치거나 주술을 할때그 복화술을 같이 했답니다. 복화술 뭔지 아시죠? 조철이 형님 복화술 하시나요? 예, 입술을 전혀 안 움직이면서 소리 내는 거, 그죠? 이게 복화술이에요. 그런데 고대 그이 마술사들, 이런 점성술사들, 이런 자들이 그 무덤에서 사는 그이 작은 새들, 이런 새들의 이런 어떤 스산한 그런 이제 새들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화술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자기 점을 봐주고 뭐 주술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표현이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책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사람들이 보통 주문을 외우죠. 주문.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고 그 중들도 그렇잖아요. 승려들도 뭐 똑똑딱딱딱딱 하면서 뭐 아하 마라 뭐 저저저 막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천주교 그 사제들도 뭐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이 마술사들에 대한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또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실 보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내용의 빈곤을 퍼포먼스로 포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화술을 한다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게, 연약하고, 또 굉장히 묘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풀리지 않는 문제, 곤궁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점 보는 데를 가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영매나 이 주술을 찾으려는 그런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대나 현대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율법과 증언,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냐, 아니면 이 마법사, 이런 부리는 영을 지닌 자, 이들에게 달려가냐. 부리는 영을 지니고 마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는 모양이 조금 이렇게 다른 모양을 행색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증언에게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엿줍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특별히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 아직 미혼인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귀려는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나한테 너무 좋아. 성격도 맞고, 뭐, 외모도 너무 마음에 들고, 뭐, 직장이나, 뭐, 연봉이나, 뭐, 이런 게다 마음에 들어.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한 가지가 걸려. 예수님을 안 믿어. 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나요? 누구에게 여쭙나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든지 아니면 이 영적인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묻든지 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냥 믿지 않는 부모들 또는 친구들 믿지 않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에 더 이렇게 귀가 이렇게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우리가 율법과 증언에게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더 귀를 많이 기울이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을 접고 저 사업을 해도 좋을지를 우리가 여쭙는데 율법과 증언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게 여쭙고 있습니까? 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지 그거 왜 술친구한테 묻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사하는 문제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들, 지금 이 당시에 이사야 대언자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던 대로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누구에게 그 문제를 여쭙는지가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율법과 증언에게 묻지 않는다면 여기 20절에 있는 표현대로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뭐 조금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이 외형상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따르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전문 종교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확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데, 그 사람들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어둠을 밝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걸 또 한 가지 이제 적용할 때, 저나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또 이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때들도 있는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적절한 그런 어떤 답변을 우리가 떠올려서 그 답변을 그들에게 조언으로 줄 수 없다면 그것도 역시 뭐죠?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조언은 어디에서 오냐? 율법과 증언에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이것만이 그 조언의 근거가 되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어둠을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빛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조언할 수도 없다. 또 그러한 빛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조언을 구한들 우리의 어둠이 밝아질 수 없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 뒷구절은 이렇게 이제 인생의 혼란과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 달려가는 자들의 그 결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조함,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근심,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둠,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이죠.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위를 쳐다보며 땅을 바라볼 것이므로 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가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빛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 상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초조함,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근심, 고통, 어둠 이런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저희가 또 집에 이렇게 이제 있지 않고 또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 성소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사람에게 우리가 또 위로가 되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참 함께 우리의 주님의 몸을 세워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